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제가 3월 마지막 주일에 요한일서 12번째 강해를 사랑의 회방꾼 죄라는 제목으로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료주일, 부활절, 침례식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서야 요한일서 강해를 13번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강해 때 한 가지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그것은 크리스찬의 그 특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지 죄를 지으면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성도의 성품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징이 그 성품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경우에 미워하거나 또 시기한다고 해서 교회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나 거짓말은 교회 성도로서 분명히 금기사항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들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죄를 지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마지막 10절의 말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특징이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첫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애쓰는 그런 삶의 특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은 요한 자신이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그 요한 공동체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사랑 소식에 담긴 사랑의 주제를 이제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요한은 형제 사랑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신자의 삶의 기둥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깊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상에 우리 흔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런 건 다 그냥 답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기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진실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하고 방황하면서도 진정한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의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방식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고 열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 여기 함께 앉아있는 교우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사람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는 무엇보다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매우 갈급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형제 사랑에 초점을 맞추겠고요. 본문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상태에서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어떻게 옮겨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신자의 형제 사랑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깊은 그리움, 동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이라는 말 가끔 사용하죠. 간절히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히 하나의 동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바로 사랑의 동경의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특히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최고로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닌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떻게 사랑이라고 저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가 있어, 나는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말한다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자신의 동경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을 철저하게 반증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고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실험실에 있던 공대 대학원생 하나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담배랑 인터넷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까? 다 틀리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요즘 들어서 이 형제 같은 사람이 말한다면 아, 나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어둡고 자신이 무엇을 동경하는지에 대한 무지함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무지하게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자만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로부터 무지하게 사랑을 필요로 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체면상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럴까요?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 타령이야 뭐 여자나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도 진정으로 가까이 자기 가까이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사랑해줄 대상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에게 절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결코 내가 나의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설사 마음에 안 들고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나는 그로부터 무언가 어떤 형태의 사랑을 받고자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나는 어떤 형태의 사랑을 원한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행복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면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이 무정과 무자비를 바울은 로마서 1장 31절에서 죄의 목록에 열거하면서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뒷날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받을 분명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 심판에 앞서서 타인에 대한 무정함과 무자비함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 깊이 존재하는 사랑의 동경을 마귀의 속성인 부정적인 그 측면의 무정함과 무자비로 대체해서 그 사랑의 동경의 싹을 메말라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저 사람에게서 사랑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랑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 절실함 대신에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불의, 추악, 수군수군, 교만, 우매함 같은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의 실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놓은 걸 간단하게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랑하라는 숭고한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기 전에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삶으로 투신하고 진보하게 하는 중요한 첫 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모든 인간,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의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신앙을 가지면 형제 사랑, 즉 인간의 사랑을 못 받고 결핍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너무나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끼리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 도약된, 너무나 비약된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이라 이것이죠.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주님은 왜 형제 사랑을 강조하시죠? 강조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끼리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의 신앙 안에 피상성과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인간 간의 형제 사랑이 치명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랑받을 줄 모르는 말과 같은 말이고 사랑받을 줄 모른다는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그리워하면서도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의 배신을 많이 경험했다고 자신이 생각을 한다면 사랑받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아직도 너무나 단순하고 또 미숙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정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달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과 비천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안타깝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받기 원하는 것에 대한 정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정직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나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정직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입니다.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본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것은 그냥 정직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실을 보고서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서 적나라하게 옮기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에 대한 그런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무엇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정직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유치하게 느껴질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으로부터 저를 칭찬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습니다.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났는데도 뭐 칭찬하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정말 인사 한번 받고 싶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이 자세,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자신입니다. 주님, 저는 제 배우자로부터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최고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제 속셈을 드러냈나요? 제 지도교수로부터 정말 well done 이 말 한마디 좀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고작 이런 정도의 사랑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이 충분하다면 일상을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이 아기자기 필요한 이런 현실인데 사실은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동료들로부터 호의와 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저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충족되질 못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인간적 사랑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값싸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형제로부터 저 자매로부터의 사랑이 나는 너무나도 절실하다. 이것을 겪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임을 확신 있게 깨닫게 되고 아, 이런 건 뭐 인간적인 거야, 이건 신앙이랑 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떨쳐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전환하고자 애쓰면 여기에 굉장한 키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깊은 동경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내가 아기자기한 모든 것들, 형제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랑의 내용들의 모든 근본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동경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못 받는 사랑에 대해서 푸념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몰두되어서 부정적인 측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저런 사랑을 분명히 원했는데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원하는 이 동경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새로운 사랑의 그런 재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의 열림의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 형제 사랑의 욕구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작업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빈 껍데기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꼭 형제 사랑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좀 더 익숙한 내용이 되었겠습니다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또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속적이고 올바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선한 경지에 이르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기 원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병치레를 심하게 한 사람은 지금 옆에서 크게 병을 치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플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어떠한 돌봄이 내게 절실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이 근육통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근육통이 걸렸을 때 어떻게 마사지 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만져줄 뿐이죠.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염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 내 기준으로 정해놓은 사랑만이 내가 받을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사랑을 받고자 하는지를 자신이 알면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리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황금율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황금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가장 훌륭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만큼 뭐 종류는 달라질지라도 그에게 대접해주면 됩니다. 황금율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죠? 내가 상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죠. 좀 전에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며느리가 시집 가면 존재감 있는 대우를 받고 싶죠. 항상 아들 뒷전 아닙니까?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모멸감이 아니라 존중감을 받고 싶다는 그런 있을 수 있죠. 남편이 아내로부터 어떤 돌봄을 받고 싶다. 남편만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돌봄을 받고 싶다. 자, 내가 받고 싶은 대우, 존중, 돌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궁극적으로 내가 남을 제대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돌볼 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금율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만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그에게서 대접받고 싶은 그 내용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낯선 사람들 속에 가면 누군가 내게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그에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시기에는 거부당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겨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현실 속에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동감하고 그런 자신을 난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굉장히 이상한 말 많이 하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등 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사랑 뭐 대접하라는 뭐 이건 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들 보면은 좀 어색하고 뭐 생소한 말씀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매우 확신 있게 제가 깨닫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 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분명히 절감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나만이 뭐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야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뭘 내세울 게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니까요. 상대도 나와 같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서 먼저 이런 발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좀 오버하는 사랑, 위선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 사랑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회방꾼인 죄를 넘어서게 하는 그런 인간적이면서도 그 형제의 신적인 사랑에 그 매우 중요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17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보셨고 들으셨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거는 이런 말이죠. 요한이 당시 상황에 맞게 한 신뢰를 든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자신에게 채워지도록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형제도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것입니다. 내게도 필요한 돈을 궁핍한 형제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걸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나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돈 없는 분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많이 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런저런 사랑을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채우는 수준이라면 세속적인 측면에서 다시 단지 자기 인간적인 자기 사랑이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고 그것을 형제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형제의 사랑이면서도 신적인 사랑의 행위이고 신적인 행위,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우리 형제 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인 형제 사랑은 단순히 어떤 대상만이 포함되는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나에 대한 자기 사랑, 상대를 향한 형제 사랑,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의 조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하나 두드러지는 그런 무엇 하나만 살아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형제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형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같이 그 사랑 안에 같이 어우러지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사랑이라는 이 숭고한 계명 속에는 이 세 존재, 나와 형제와 하나님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때로는 뭐 내가 두드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가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친히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유일한 성경적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제로 더 깊고 넓은 의미에서 형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는 것은